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명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제가 이 본문을 수차례 묵상을 하는데 쉽게 마음이 동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갖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부분이 제가 쉽게 동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표어로 걸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이 그리하여가 자꾸 주중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앞에 그 보면은 사울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소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참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장수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박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한 반대적인 그 박해가 더 거세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이 시기에 사울도 사라지고 지도자들도 스데반도 죽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하여 이 단어가 바로 쓰였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고 이것을 풀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풀으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처음 우리가 11월 달에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암송과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이 권능을 받게 해서 기도해서 충만을 받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불씨가 타올랐으나 번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불씨가 펼쳐지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어렸을 적에 쥐불놀이를 하다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쥐불이 붙어서 옆에 밭이나 이렇게 붙어 산에 불이 붙으면은 여러분 가서 막 그 나뭇가지로 막 때린 적 있으시죠? 그거 바람 불 때 때리면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씨가 더 날아가요. 옆에 날아가서 다른 산을 태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면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부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죠. 끝까지 가는 초입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서 있어요. 바로 그 길목에. 자, 여러분, 그 지금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의 유언장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이 불씨가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말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그치질 않아요. 계속 번져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것을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아요.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쇠하지 않을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이게 저에게 강한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그 1장 8절의 전체 주 메인 동사가 뭐라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사람을 사용하여, 기억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중심의 일곱 집사와 많은 교회 조직들이 생기면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초입에 사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증인되는 무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유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그리하여 이 단어 하나를 좀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사울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자, 19절 하반절에 이 동그라미가 있죠? 19절 중간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0절을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의 기질과 성격 보입니까? 좀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공문을 가지고 갔던 자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 사람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에 깐깐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울의 좀 캐릭터를 좀 안 좋아. 인성이 좀 그래. 인성이 안 좋아. 그냥 꽂히면 가는 스타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가는 스타일이 사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울을 장기판에 비유할 때 뭐로 비유한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로 비유했죠. 차로. 보이면 그냥 직진. 뭐 백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좌, 후, 뭐 직진 막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사울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봅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일면식이 지금 있는 거죠. 사울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주저할만도 합니다. 왜냐면 위태로운 거죠. 아, 나를 알아봤어? 자,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주저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단어의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억하신. 이 단어는 헬라어의 심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끝장 토론하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것을 바로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만나서 그 뒤에 뭐 단어가 뭐예요? 당혹했습니다. 거침없이 다가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 오늘 나랑 끝장 토론하자. 밤새! 지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지쳤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로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왜죠? 사울로 인하여 민심이 요동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가 탄생되는 이 시점에 사울이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밑줄 하나 더 그셔야 될 부분이 여러 날이 지남에, 이거를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른 동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만 지났을까?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것에 대다수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자, 이 3년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 질문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메섹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읽으실 때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 아라비아에 대하여 의견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 광야 근처에 있는 광야로 갔을 것이다. 거기서 금식과 기도와 영성을 회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의견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다른 견해를 좀 따라요. 아마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 사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금식과 기도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더 경건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사울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사울은 지금 열정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어떤 기도와 경건과 금식을 통해서 뭔가 영성을 끌어올리는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이 아라비아는 두 번째 아라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게 다마스커스죠. 오늘날로 시리아 쪽입니다. 그 시리아 동남쪽에 보면은 아라비아의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도시로 갔을 것이다라고는 주석가들을 전 동의합니다. 근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근거 구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화면으로 보여줘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놓쳤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화면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자, 여기 조금, 자, 23절, 3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이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내용과 흡사하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왔다. 자, 여기 아레다 왕은 주전 9년부터 주후 40년까지 이 다메섹 동쪽을 다스렸던 이 아라비아 나라, 그 나바티아라는 왕국의 아레다 4세 왕입니다. 이게 교회사를 보면은 아레다 4세가 그 시절을 다스렸어요. 이 아레다 4세 때에 사울이 그쪽 아라비아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다메섹에 있다가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도시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사울의 기질을 얘기했잖아요. 주저없이, 거침없이 3년 동안 동일하게 살았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복음에 일단 사로잡혔어요. 거룩한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는 것마다 복음입니다. 그 안에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무슨 죄책감이죠? 스데반을 죽인 것, 공모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불도저처럼 막 밀고 다닌 거예요. 자,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했을 거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들불처럼 복음이 펼쳐져서 불이 나니까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나가 동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다시 보세요. 다메섹에서 32절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뭐한 겁니까? 또 쫓김을 당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와보시죠. 24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지금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레다 왕의 고관과 이 유대인들이 협력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의 그 체면이 좀 구겨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학력자에다 문벌이 좋은 자, 한 번도 꺾여본 사람이 없는 사람. 음식도 아마 어렸을 때 최고급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 돼가지고 성벽에서 광주리에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쫄쫄쫄쫄 내려오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게 참 체면 구기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나 하고 도망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가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득실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주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26절.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어요. 왜일까요?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죽으면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더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열정이 제자들을 반드시 만나 예수님이 살아있던 모습, 그의 말씀, 언어, 그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더 엑기스를 배우고자 해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을까요? 피해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 했습니까? 변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사울은 지금 상태로 말입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어요. 오히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보다 지금 힘이 그 열정이 몇 배 수십 배 지금 정신없이 내 한번 바치리라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구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거라는 것들을 형제들이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지쳐 죽든지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피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여기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요. 여기서 몇 년 정도 머물렀을까요? 한 7년에서 8년, 많게는 10년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봐요. 하나님의 섬세함. 천사가 나르기 위해서 날개를 접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다수의 시기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교의 길을 떠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인격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수의 시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거의 이상 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존재. 사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디 갔지? 잊혀진 존재가 바로 이 다수의 시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의에 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어려움과 아픔과 혹은 병상에서 혹은 자기만의 골방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날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재충전과 쉼과 여러분의 인격이 갈아지고 엎어지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감사하심으로 개인 경건을 힘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먼 훗날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뒤안길을 보면서 이 다소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이에요. 얘기해 볼까요? 왜 감격스러운지? 저는 이 30절과 이 30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다소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4천년 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론, 철학, 사상이 있었던 도시예요.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 다소라는 지역은 BC 9세기 전에는 아수르와 바사의 지배를 받는데, 기억하십시오. BC 9세기에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BC 9세기에 거기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뭐가 좀 퍼즐이 맞춰지죠. 지중해 위에 있는 이 다소 지역은 평원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래서 이 양털로 뭐 옷을 만드는 이런 제조업이 유명했고, 두 번째는 텐트 메이커, 텐트 깁는 일들이 두 가지 큰 무역의 두 가지 축이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도 바울이 뭐였다고요? 텐트 메이커예요. 뭐 어느 날 말입니다. 이방 여행을 하고 하나님 복음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쓰이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선교에 돕기도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태어났던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수많은 학문들을 정립하여 글을 쓰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주께서 이 만드신 모든 섬세함이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만 있는 역량이냐고요. 이게 사울에게만 주시는 은총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역할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렸을 적 자라온 환경,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배려하셔서, 할렐루야, 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증인되는 복된 삶으로 초청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길목에 서 있다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뭐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성제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 구역 모임하는 거, 듀오로 서로 나누는 거, 말씀 나누는 거, 이걸 다 사모하시고. 왜요?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친구였어요? 술 친구들 많으셨죠? 각종 동창회 모임, 로타리 클럽, 세상에 먹고 즐기고, 등산 가고, 운동하고, 최다 모임이 그런 모임이었지 않았어요? 유흥 가고. 예수 믿으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24절 말씀 보세요. 예, 조시는 분이 지금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떠는데. 네 명? 네. 24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자, 사울을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이익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 갈등을 일으키고 끄집어내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득실됐어요. 앞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떻게 이 제자들이 등장했을까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 봅니다. 사울이 그의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이셨다 생각해요. 저는 여기 그 제자들 말입니다. 아마 요즘에 말하면 헬스 트레이너들이지 않았을까. 팔에 근육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아주 섬세하게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역할 그겁니다. 나섰을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고. 2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칭과 별칭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정확한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 돕는 사람, 참 믿을만한 사람. 그래서 야, 누구 저 사람이, 아, 바나바, 아, 저 사람은 참 평강의 사람,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장기로 치자면 포화 같은 사람. 사울이 막 직진하려고 할 때 훅 날아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서서, 사울이요, 지금은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잠깐 머무세요. 막 또 갈 때 훅 날아가가지고, 사울이요, 이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혀 부대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평안하고 부드럽게 풀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어요. 축복 아닙니까? 또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자, 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단어에 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누굴까요?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 여기에 형제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 된 삶을 살할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맛이에요. 모든 게 막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하여 길을 뚫어버립니다. 내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혹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맛입니다. 사모하세요. 증인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지 못해요. 사울은 어쩌면 좌충우돌로 이리저리 들려오면서 들불처럼 막 돌아다니지만 그 주변의 제자들, 형제들,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직 목회 경력이 미려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례를 할 때 좁은 길, 좁은 문이라 생각하는 그 길로 갔다 보니까 그 길과 함께 가는 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이 축복되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세상적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갈 때 비로소 그 만남의 축복이 허락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왜 그리하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왜 그리하옵니까? 자, 지금 사울이 복음을 받아서 다메섹, 예루살렘, 아라비아, 가이사랴 또 다소 막 움직이면서 복음의 불길을 막 번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다소에서 사라지죠. 거의 한 10년 동안. 그런데 그 불씨를 받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유대에 있는 주의 백성들, 사마리아, 다메섹, 아라비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씨를 받은 사람들이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숨을 바쳐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겠나이다고 선포한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사울을 들어 이방 선교로 내보낼 정확한 시기가 왔다. 그리하여 이제 이방 선교로 하나님의 복음 이 불씨를 선포하겠다. 다시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울이 이제 복음 하나 들고 땅끝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이 많은 교회들이 사울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가 어려울 때 지원군을 보내고 이 수많은 역할들이 이제 준비됐다. 준비됐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된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각자의 삶의 역할 속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됐다. 이제 반석교회가 50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불씨를 퍼뜨릴 그 시간이 됐다.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감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현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꿈꾸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증인되는 삶. 그 길에 서서 꼿꼿이 주님 의지하고 갈 때 여러분이 놀라운 부흥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이 시간에 그리하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안된다고 할 때 주여 복음 하나 붙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